사도행전 56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22번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진지하고 귀한 교통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배에까지 전송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작별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뿌리치고 떠났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다라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습니다. 그들은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그 영을 통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20장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관한 성령의 간증은 권고가 아닌 단지 하나의 예언, 예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명령이 아닌 경고로 취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21장 4절에서 그 영은 몸의 몇몇 지체들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의 생활을 실행함에 있어서 바울은 이것을 머리로부터 내려온 말씀으로 취해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돌레마이와 가이사랴로. 사도행전 21장 7절과 8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형제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는 몸의 생활에 관해 그가 가르쳤던 바에 따라 살며 교회의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에서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직접 말하지 않고 몸의 지체를 통해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이것은 예언적인 본질로서의 경고이지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몸을 통한 반복된 머리의 말씀하심으로 바울은 몸의 생활의 실행에서 이것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12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는 저자 누가를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몸은 많은 지체들을 통해 그의 느낌,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그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의 강한 의지 때문에 그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관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은 이 문제를 주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세 번째 여행의 끝인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 2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16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나손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봅니다. 17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것이 18장 23절에서 시작한 바울의 3차 사역여행의 끝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영향.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구약 시대와의 혼합. 21장 17절에 의하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형제들은 그들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이 구절에 있는 우리는 누가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1장 18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간 것을 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문제와 관련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가운데서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야고보를 보려고 들어갔을 때 모든 장로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장로들 가운데 인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문안한 후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은 지혜로워서 그들을 가르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통해 하신 일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수천 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무수한, 즉 수만 명을 의미합니다. 수만에 믿는 유대인들은 모두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21장 20절에 있는 수만의 유대인 믿는 이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며 구약시대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낡은 구약의 경륜과 혼합된 강한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의 서신을 썼는데 이는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는 이들을 그분의 구약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처럼 12지파로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구약 시대와의 분별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부족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가 신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을 그 당시 하나님이 패역한 세대로 간주한 유대 백성들로부터 구출하여 분별시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신약 경륜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 믿는 이들을 유대교를 위한 유대인들로 여기지 않고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들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인 유대인 믿는 이들은 이방인들에게서 분리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도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 그들을 여전히 열두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야고보는 또한 회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야고보가 사용한 이 말은 유대인 믿는 이들이 그들의 회중과 회중이 모이는 장소를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회당의 하나로 간주했다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야고보가 사용한 이 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여전히 유대 백성의 일부로, 즉 구약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 간의 분별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부족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은 유대인 믿는 이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실행을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들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것에 관해 바울에게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유대인 믿는 자들 수만 명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모세의 율법의 혼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바울에게 이 같은 유대의 간이적인 혼합을 실행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시대가 완전히 지나갔으며 은혜의 시대가 완전히 종기케 되어야 하고 이들 두 시대 간의 분별이 아주 무시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과 반대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는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구약 시대와의 혼합을 형성했다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혼합을 장려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는 종교적인 혼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대교의 죄를 씌운 유대인 믿는 자들 수만 명이 율법의 열심인 것을 언급하면서 야고보는 계속하여 바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관례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하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할례를 받지 않고 죽은 의문의 의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구약 경륜을 배교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 경륜을 제쳐놓는 것은 분명히 배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리를 실행하는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은 바울을 설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의 상황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에 관한 통보를 받은 믿는 유대인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정확했으나 바울에게 배교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은 율법이 끝났다는 것과 자신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의 의무와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인들에게 분명히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옳았으나 바울의 가르침을 배교로 비난하여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배교는 이단에 속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이탈한 것은 배교도 이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진리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사실을 취해 왜곡시켰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21장 21절에 의하면 바울은 모세를 배교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치 말고 관례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바울이 더 이상 할례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지적했듯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자들이 말하는 비평은 공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관례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정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에 관하여 예루살렘에 도달한 보고는 부분적으로 옳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서원한 자들과 함께 정결케 하라고 바울에게 요구함. 21장 22절과 23절 상반절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대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23절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무언가를 제안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3절에 언급된 서원은 나시린 서원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시린과 함께 결례를 행하는 것은 그들의 서원에서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 그들로 더불어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정결케는 70인역 성경 민수기 6장 3절에서 나시린의 의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정결케 하라고 말하는 것 외에도 그들은 네 사람이 머리를 밀 수 있도록 그들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나시린이 자신의 정결함을 완성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예물의 대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나시린에게는 매우 큰 비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관습으로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물의 대가를 지불해주는 것은 대단한 경건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나시린 서원이 완성될 때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있는 깎는 것과는 다른데 18절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서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8장 18절에 있는 서원이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서나 감사드리기 위해 머리를 깎아서 하는 개인적인 서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머리를 밀어 행해진 나시린 서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개인적인 서원을 했으며 하나님이 그것은 용납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해진 개인적인 서원이 믿는 이들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들의 나시린 서원에 참여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 이틀 동안의 서원이 마칠 때까지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바울을 포함한 그들 각각을 위해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실행이 낡은 시대에 속한 것이며 신약 사역에 있는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거절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18장 18절에서 초기 그의 개인적인 서원에서 나타났던 그의 유대적인 배경 때문이었을 것이며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있는 그의 말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내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태롭게 했으며 하나님은 이를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그들의 서원이 완성될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혼합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유대적인 실행과의 혼합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오류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혼합은 약 10년 후 타이터스와 그의 군대를 통해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킴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유대교의 유린으로부터 구출하여 완전히 분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18장 18절에서 바울이 한 개인적인 서원은 참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신약 경륜의 계시를 완성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그분의 택한 그릇인 바울이 심각한 유대적 실행인 나시린의 서원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교회의 유대적인 영향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주권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인들에 의해 투옥되는 것을 허락하셨으며 그로하여금 그의 마지막 여덟 서신을 쓸 수 있게 하셨는데 이는 거룩한 계시를 완성했으며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분명하고 깊은 이상을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혼합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날 때까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신약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 그의 마지막 여덟 서신을 쓰는 것은 그가 교회를 위해 외적인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